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26일 일본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쟁을 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교도통신 등에 지난 12일 밤 평양에서 3시간가량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여정과 최룡해도 참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김 제1위원장이 외교 쪽 인간들이 미국에 접근하면 생트집을 잡는다며 울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어 최악이라고 답했다며 김 제1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그러냐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습니다.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남수단의 반군 지도자 리크 마차르가 26일 수도 주바로 돌아와서 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마차르의 귀환은 정부와 반군이 지난해 맺은 평화협상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살바키르 대통령은 마차르 부통령과 즉시 국민통합 과도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수단이 평화와 번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차르 부통령도 키르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마차르 부통령이 전격 해임되면서 같은 해 12월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년 이상 이어진 내전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고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4월 26일은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폭발해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두 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29명이 방사능 피폭으로 수주 안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수천 명이 암을 비롯한 피폭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발전소 안에는 아직도 200톤의 우라늄이 있어 추가 방사능 유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5일 체르노빌 원자로에 추가 방호벽을 설치하는 작업에 미화 9,900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 사고 수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위로문에서 체르노빌은 모든 인류의 엄중한 교훈이 됐다며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수습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유럽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비밀 조직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조차 모임에서 ISIL이 인구 밀집 지역에 잠입해 테러를 벌이기 위해 유럽의 난민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ISIL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비밀 조직을 두고 현재 운영 중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며 유럽 정보당국과 협력이 강화되면서 관련 증거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래퍼 국장은 ISIL이 암호화된 통신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등 정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폭력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토 벤수다 ICC 검사는 25일 성명에서 부룬디에서는 당시 폭력 사태로 적어도 3,400명이 체포되고 23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투옥과 고문, 성폭력 등 불법 행위 증거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룬디에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430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3개국이 연합 군사여단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를 방문해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불가리아 대통령이 키예프를 방문할 당시에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사는 시민들이 새 차를 구입해서 거리에 몰고 다니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일 목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정책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 수를 제한해놓고 추첨해서 번호판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올해 배정된 번호판 수가 15만 개인데요. 2016년 한 해 동안 6번 추첨해서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두 번째로 실시한 번호판 추첨 경쟁률이 700대 1이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차량 구매자들이 많았던 건데요. 정책 시행 후에 최고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오늘 자동차를 산다고 해도 번호판을 달고 거리에 차를 몰기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 번호판 추첨제 시행에 신규 차량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터라 번호판 추첨 경쟁률은 갈수록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차라리 추첨제 말고 돈 주고 사는 경매제로 바꾸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시민의 자동차 번호판 따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호를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28도까지 올랐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 북한 구름 많겠는데요.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 8도에서 24도 예상합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11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와 개성 구름 많겠고 기온 12도에서 2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흥 흐리겠습니다. 5도에서 13도 분포, 청진지역 역시 흐리겠습니다. 6도에서 8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브래드의 Dairy 들어보시죠. I found her diary underneath the tree and started reading about me. The words she'd written took me by surprise. You'd never read them in her eyes. They said that she had found show it.
Then she confronted with the writing there. Simply pretended not to care. I passed it off as just in keeping with her total disconcerting air. And though she tried to hide the love that she denied, wouldn't you know it? She wouldn't show it. And as I go through my life, I will give to her my wife all the sweet things I can find. I found a diary and started reading about me. The words began to stick and tears to flow. Her meaning now was clear to see. The love she'd waited for was someone else, not me. Wouldn't you know? She wouldn't show it. And as I go through my life, I will wish for her his wife all the sweet things she can find, all the sweet things they can find.
Salah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4월 26일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건설 사업자로 프랑스 업체가 일본 업체를 누르고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먼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30주년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잠깐 듣고 가죠.
네, 체르노빌은 이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1986년 4월 26일, 당시에는 소련에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1시 24분,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는데요. 가동을 중단한 후에 원자력 생산 가능성을 시험하던 중에 이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네.
예, 이 폭발로 원자로가 파괴됐고요. 원자로를 덮은 콘크리트 구조물 지붕까지 날아갔습니다.
네. 지붕이 날아가는 바람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뭐 그냥 쏟아져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폭발로 불길에 휩싸인 원자로 안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녹아내렸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물질이 무방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대에 유출된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의 양이 10톤에서 20톤에 달할 걸로 추산된다는데요. 당시 유럽을 지나서 멀리 미국 동부에서까지 검출됐을 정도입니다.
네.
예, 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이 동일본 대지진 때의 원전 사고와 함께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폭발 사고 후에 방사선 유출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죠.
예,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데요. 일단 이 사고 당시에 폭발로 두 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네.
예, 이후 몇 주 동안 29명이 더 숨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방사능 오염 물질 유출 차단을 위해서 이 현장에 투입됐던 요원들이었는데요. 제대로 된 방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엄청난 양의 방사성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런 직접 사망 외에 방사선 피폭 등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 집계는 이 러시아 정부 발표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예, 러시아 정부가 참여한 2005년 발표 공식 보고서를 보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 수가 56명, 그리고 이 방사선 피폭에 따른 암 사망자가 4,000명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네.
예, 하지만 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난 2006년 이 자체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만 방사선 피폭으로 20만 명이 사망했고요. 10만 명이 더 사망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좀 끔찍한 참사인데요. 초기에 이 사고 사실을 숨긴 소련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소련 정부는 원전이 폭발한 지 이틀 뒤인 28일에야 이 국제사회에 사고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네.
예, 원전 주변 주민을 처음으로 대피시킨 것도 발생 후 36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 기자가 이 사고 당시에 체르노빌에 거주했던 알렉산드르 그루제비츠 씨와 또 그 주변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루제비츠 씨와 가족들은 이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뒤에야 이 대피령을 받고 집을 떠났는데
네.
예, 당시 관리들이 몇 주 후면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이 거짓말로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루제비츠 씨라고 하셨는데 이 폭발 사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예, 그루제비츠 씨는 당시에 28살이었는데요. 이 체르노빌 농업학교 조장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새벽 1시 24분이었는데요. 그루제비츠 씨는 마치 석양이 질 때처럼 붉은 빛으로 주변이 환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해가 뜰 리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이 폭발 사고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루제비츠 씨가 살던 마을은 지금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유령 마을이 됐는데요.
네.
예, 사고 후 이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통제 구역으로 선포돼서 약 33만 명의 주민이 모두 소개됐습니다.
네. 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방사선 수치가 높은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살기에 안전할 정도로 이 방사선 수준이 내려가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주로 노인들 수백 명이 통제구역 안에 있는 고향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직접 먹을 걸 재배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고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통제구역이라고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 당국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관광객들도 찾고 있습니다. 또 체르노빌 원전에서 방사선이 추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요원 또 작업자들도 이 원전 주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 번에 14일 동안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방사선 유출 가능성이 있나 보네요.
예, 당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7개월 뒤에야 원자로 잔해 그리고 오염물질을 콘크리트로 덮어 씌우는 작업을 완료하고 이 방사능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못하게 차단했는데요.
네.
하지만 사고 당시에 원전에 있던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콘크리트 방호벽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콘크리트 방호벽이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방사능 오염물질이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예, 그런데 이 당초 콘크리트 방호벽은 이 30년 정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폭발 사고 3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방호벽에 벌써부터 일부 균열이 생기는 등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완공을 목표로 이 철제로 된 추가 방호벽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총 공사비가 23억 달러가 넘게 소요될 예정인데요. 유럽 부흥개발은행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이 프랑스 업체가 최종 선정됐네요.
네, 멜컴 텀블 호주 총리가 화요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차세대 잠수함 사업 업체로 프랑스 국영 방산 업체인 DCN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또 독일 업체 등도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는데요. 예, 최종 승자는 프랑스의 DCNS가 됐습니다.
네, 이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예, 400억 달러로 호주의 방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DCNS는 앞으로 이 호주 해군을 위한 이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네.
예, 텀블 총리는 프랑스 DCNS가 이 호주의 특별한 요구를 가장 충족시키는 제안을 했다면서 호주에서 호주 노동자들이 호주 철강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프랑스 어떤 반응인가요?
예,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내면서 환영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프랑스와 호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크게 진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도 DCNS가 이번 사업을 수주해서 프랑스에 수천 개 일자리가 생기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이 프랑스가 수주를 따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죠?
예, 장 이브 르 드리앙 국방장관이 올 초에 일주일간 호주를 방문한 적도 있고요.
네.
예, 또 올랑드 대통령도 지난주에 이 피터 존 코스그로브 이 호주 총독을 국빈 자격으로 초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몇 달 전만 해도요 일본 업체가 이 수주를 따는 그 가능성이 유력했는데요.
예,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 수주 경쟁에 참여했었는데요. 호주의 토니 애벗 전 총리가 일본 또 미국과의 외교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일본의 수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지난해 말에 애버 총리가 물러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호주 정부는 가장 큰 교역 상대인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했다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예, 한편 일본의 나가타니 겐 방위상은 호주 이번 잠수함 수주 결정이 아주 유감스럽다면서 호주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새로운 경제 개혁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석유를 팔아서 이 중동의 부국이 됐는데요. 정부 재정 수입의 석유 의존도가 70%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네.
예, 이번에 나온 경제개혁 정책은 이 새로운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하면서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새 계획은 국영 석유회사를 사유화해서 이 개발과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게 골자인데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지분 5%를 매각해서 2조 달러가량의 자금을 마련하고요.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비석유 산업 육성, 도시개발, 또 빈곤층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해 경제계획은 2030년까지를 내다본 이 장기 개혁 정책인데요. 현재 국내 총생산의 40% 수준인 이 민간 비중을 2030년에는 6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석유 부분의 정부 수입도 6배 넘게 늘면서 석유에 대한 재정 의존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뭐 그렇게 된다면은 사우디 경제 구조의 뭐 근본적인 변화도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예. 이번 계획은 사우디의 제2왕위 계승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부왕세자가 주도했는데요.
네.
예, 모하마드 부왕세자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우디가 그동안 이 석유에 중독돼 있었다면서 이는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하메드 부왕세자는 2020년까지는 이 석유에 대한 의존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사우디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우디가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게요. 최근에 저유가 흐름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사우디는 한때 이 100달러가 넘던 배럴당의 유가가 이 40달러 선까지 떨어지자 이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늘렸고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지금 시각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연방판사가 논란 많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법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또 미국 젊은이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26일 화요일, 그러니까 지금 시각 현재 미국 동북부 5개 주에서요. 민주당하고 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코네티컷주와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메릴랜드주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가리켜서 엠트랙 예비선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네, 엠트랙이라면 미국 철도 여객 공사를 말하는데요. 네. 이 엠트랙, 이 동북부 노선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5개 주를 모두 지나가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네,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이번 엠트랙 예비선거에서 각 당 선두 주자들이 우세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개 주에서 모두 승리할 걸로 예상되고요.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주 이렇게 세 개 지역에서 무난하게 이길 전망입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의 경쟁 상대인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이 펜실베니아주에 상당히 공을 들인 걸로 아는데요. 여기서도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네, 펜실베니아주는 노동자 계층에 속하는 유권자가 많은데요. 이 소득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는 샌더스 후보가 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샌더스 후보 측이 여기 기대를 걸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네티컷하고 로드아일랜드는 어떤가요?
네, 코네티컷주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이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격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죠. 25일에 나온 이 퍼블릭 폴리시 폴링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지율이 48% 대 46%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겨우 2%포인트 차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샌더스 후보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동안 보통 큰 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작은 주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요일에 선거를 치르는 주들 가운데 하나인 로드아일랜드주는 면적면에서 또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 아니겠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네. 여기 로드아일랜드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24일에 나온 브라운 대학교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9%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었는데
네.
다음 날 25일에 나온 이 퍼블릭 폴리시 폴링 조사에서는 이 샌더스 후보가 4%포인트가량 오히려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경우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면서요. 나머지 두 후보,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하고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이번 5개 주 선거보다는 뭐 앞으로 치를 경선의 다른 주들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두 후보가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상대 후보가 유리한 몇몇 주는 서로 양보하기로 했죠.
네.
크루즈 후보의 경우에 오리건주와 뉴멕시코주에서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인디애나주에 주력하기로 했고요. 반대로 케이시 후보는 인디애나주에서는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오리건주와 뉴멕시코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네,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은요 전체 대의원 과반수 1,237명 이상을 또 확보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현재 한 70% 정도를 얻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현재 대의원 845명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약 400명을 더 얻어야 됩니다. 크루즈 후보와 케이식 후보는 이 트럼프 후보가 이 대의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오늘 26일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도 과반수를 확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네.
크루즈 후보와 케이식 후보 같은 경우는 과반수 대의원 확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두 후보가 협력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지자들에게 서로 상대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건 아니어서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 두 후보 간의 동맹이 하루도 안 가서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도 있는데요.
네.
이 크루즈 후보는 인디애나주에서 자신이 1대1로 트럼프 후보와 대결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케이식 후보가 물러났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케이식 후보 측에서는 인디아나 유권자들 가운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선거에 나와서 자신에게 표를 던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동맹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민주당은 어떤지요? 화요일 선거가 끝나면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모두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힘듭니다. 이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가 2,383명인데요. 클린턴 후보가 이번에 5개 지역에서 모두 이긴다고 해도 이 숫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샌더스 후보의 격차를 덜 늘리면 사실 민주당 쪽 경선은 끝났다고 봐도 된다고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는 앞으로 남은 경선에 걸려있는 표 가운데 절반만, 대의원들 가운데 절반만 얻어도 민주당 쪽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상황은 이래도 샌더스 후보는 경선 포기 생각이 아직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샌더스 후보 측도 이 후보 지명을 받기 힘든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선거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는데요. 이제 이 경선 승리보다는 이 앞으로 이 민주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판사가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법에 대해서 합법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셀럼 연방지방법원의 토마스 슈레더 판사가 25일에 내린 결정인데요. 3년 전에 개정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법이 연방투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네.
전면이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와 또 여성유권자연맹 등 민권단체가 이 법이 흑인과 소수계의 투표 참여를 막는다면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네, 자, 흑인과 소수계 투표 참여를 막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렇습니까?
네, 이 문제가 되는 법이 지난 2013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추진한 건데요. 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선거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단 가장 논란이 된 건요, 이 유권자 신분을 확인하는 조항인데요. 근데 이제 흑인 유권자들 가운데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또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을 받으려면 돈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흑인이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아주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조항에 문제가 됐나요?
네, 새 선거법이 이전 선거법에서 사용했던 여러 조항들을 폐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에는 선거가 치러지는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해도 바로 투표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됐죠. 이 예비 등록 조항 역시 폐지됐습니다. 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18살인데 이전에는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유권자 등록 서류를 작성해 놓으면 18살이 됐을 때 자동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조항도 없어진 거죠. 그 밖에 또 이제 지정된 선거구 외에서는 투표할 수 없게 만들어 놨고요. 사전 투표 기간도 일주일로 기간을 제한했습니다.
네. 자, 이런 조항들이 소수계에 불리하다는 건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이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 5명 가운데 한 명이 흑인인데요. 흑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흑인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당일에 투표일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네.
또 지정된 선거구 밖에서 투표하려는 흑인들의 비율이 백인들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항들이 폐지되면 흑인들 투표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주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측은 흑인 같은 소수계의 투표를 막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흑인 같은 소수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죠.
네. 자, 그러니까 연방 판사가 공화당 의원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판결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네, 이 판사가 판결문에서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유권자 신분 확인 조항이나 선거 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고요. 선거법이 다른 주들의 선거법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엄격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슈레더 판사는 이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판사입니다.
네, 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노스캐롤라이나 지부 회장인 윌리엄 바버 목사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라면서 비판했고요. 이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민권단체 하나인데요. 항소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아, 또 디나 아이버슨 연방 법무부 대변인도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판결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한 뒤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화제네요.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산하 정치연구소가 지난 3월 18일과 4월 3일 사이 18세에서 29세 사이 젊은이 약 3,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젊은이들은 미국의 사법체제에 대한 믿음이 약했고요. 또 주류 언론을 불신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응답자 가운데 47%가 미국의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고요. 또 주류 언론을 항상 신뢰한다는 비율이 2%, 또 주류 언론을 대개 신뢰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고작 7%에 그쳤습니다.
네,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미국에서 가장 믿을만한 집단이 군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51%가 군대가 많은 경우에 옳은 일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를 믿는다는 비율이 40%가 나왔고요. 연방 대법원은 39%. 그리고 연방의회는 18%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특히나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정부 역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응답자 가운데 27%만 이 정부가 경제를 규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또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데 정부가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30%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걸 찬성하지 않는 셈이네요.
그런 셈입니다. 또 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2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요, 이 미국 젊은이들은 이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였는데요. 48%가 기본 의료보험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데 동의했고요. 또 음식이나 있을 것 같은 이 기본적인 필요를 이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47%에 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잭슨 5가 부릅니다. I will be there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테러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나서서 ISIL 격퇴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대표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라고 하면 알카에다를 꼽았습니다. 사실 ISIL도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에서 시작된 단체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국제사회에 테러의 공포를 가져온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사상 초유의 테러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납치당한 비행기 두 대가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의 심장부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을 향해 돌진했고, 납치당한 또 다른 비행기 한 대는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미 국방부 건물에 떨어졌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요. 동시다발적인 테러 공격으로 약 3천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테러 공격의 배후에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있었지요. 당시 19명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일으킨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알카에다 이름의 의미.
알카에다에서 알은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아랍어의 관사이고, 카에다는 영어로 베이스 또는 파운데이션이란 뜻입니다. 한국말로 옮기자면 기초, 기본 또는 근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카에다는 이름에서부터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알카에다는 외세의 간섭 없이 이슬람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 국가 건립, 그러니까 신정일치 칼리프제의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이런 목적을 읽을 수가 있죠.
알카에다의 탄생.
알카에다의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은 195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슬람 종파 중에서도 순위파인 빈 라덴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슬람 구제기금을 설립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자금과 훈련을 지원하게 되지요. 그리고 1988년 오사마 빈 라덴은 이슬람 구제기금을 기반으로 무장조직인 알카에다를 결성하게 됩니다. 알카에다는 소련이 물러간 뒤에는 항전의 방향을 미국으로 틀게 되는데요. 1990년 걸프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테러조직으로서 세를 키우며 전 세계의 미국 시설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들의 테러 행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과격해져서 2001년에는 미국에서 9.11 테러를 감행하게 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세력의 근간을 둔 알카에다는 이후에도 주로 중동지역 테러 요원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며 폭탄 테러나 주요 인물 암살 등을 주도하게 됩니다.
알카에다의 쇠퇴.
오사마 빈 라덴의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국제 테러 조직으로 악명을 떨친 알카에다는 9.11 테러 이후에 빈 라덴의 자금줄이 끊기면서 세를 불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면서 알카에다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요.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5월 2일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IA의 주도로 파키스탄 은신처에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이 사살한 거죠. 빈 라덴이 사살되면서 이집트 출신의 의사이자 알카에다의 2인자로 9.11 테러를 함께 계획한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알카에다의 새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또 빈 라덴을 비롯한 알카에다 핵심 세력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대부분 사살되면서 알카에다의 조직력도 예전만 못하게 됐지요.
ISIL의 부상.
반면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이후 알카에다가 쇠퇴하기 시작하자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였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더 급진적 이슬람 사상을 내세우며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테러단체 보코 하람 역시 원래는 알카에다 연계단체였지만 지난해 3월 ISIL에 충성맹세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카에다가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닙니다.
알카에다의 미래.
시리아의 알누스라 전선과 예멘을 근거지로 활약 중인 알카에다 아라비아 지부, 소말리아의 알샤바브 등의 연계 조직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여전히 산재해 있지요. 특히 지난해 11월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벌인 호텔 인질극으로 인질 19명이 사망하는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 무라비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알카에다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알카에다와 ISIL이 경쟁하면서 더 자극적이고 인명피해가 큰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무모한 경쟁은 승자 없이 결국 패자와 희생자만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nd that's why here in America, children are taught the importance of breakfast and how one should never skip it.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침 식사는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Well, I spoke with Esther, and I found out that her eyes becomes bigger than her stomach sometimes. 그럼 제가 에스터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입니다. Listen carefully. Have you ever had your eyes bigger than your stomach for breakfast?
Absolutely. Yeah. I've often taken much more than I can actually eat.
Yeah, and what do you usually eat for breakfast? Do you eat a big breakfast?
I always eat, I'm a nurse, so I always eat breakfast because I know it's the most important meal that you eat every day. And also I like to maintain my weight, so yeah. I do eat breakfast. I have either oatmeal, uh-huh. oatmeal with milk and raisins and no sugar.
No sugar.
Or maybe some kind of organic kind of granola cereal.
Yummy. You're making me hungry too.
제가 에스터에게 너는 아침에 네 원래 양보다 더 욕심부리다가 음식을 남길 때도 있니?
Have you ever had your eyes bigger than your stomach for breakfast?
라고 물어보니까 에스터는 당연하지. Absolutely. 아침 음식을 생각보다 많이 만든 적이 많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침에는 주로 뭘 먹니? 라고 물어봤더니 에스터는 나는 간호사라서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 식사인지 알아. 그래서 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을 꼭 챙겨 먹지. 또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지 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거든. 나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오트밀을 우유에다가 타 먹거나 시리얼을 우유에 타서 먹지 라고 하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내 눈이 내 배보다 더 컸어 이런 뜻인데요. 내가 음식에 너무 욕심을 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had your eyes bigger than your stomach for breakfast?
Absolutely. Yeah. I've often taken much more than I can actually eat.
Yeah, and what do you usually eat for breakfast? Do you eat a big breakfast?
I always eat, I'm a nurse, so I always eat breakfast because I know it's the most important meal that you eat every day. And also I like to maintain...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음식에 너무 욕심을 내다.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그럼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타일리스틱스가 부르는 Betcha by Golly Wow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09년 전 세계 주요 8개국 협의체인 G8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렸습니다. 이 당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식료품 가격은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량 사정이 악화됐으며 6명당 1명꼴로 매일 밤 굶주린 채 잠들어야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 산하기관인 Feed the Future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eed the Future는 19개국의 국제적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소규모 자작농, 특히 여성 자작농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객관적인 지표를 알기 위해 미국의 평화봉사단, 밀레니엄 챌린지 공사, 그리고 미국제개발처에서 Feed the Future의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Feed the Future가 설립된 지 약 5년이 된 지난 3월,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난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Feed the Future에 참여한 에밀리 호그와 자카리 바켓은 각자의 인터넷 블로그에 Feed the Future를 통해 공동체 결속력이 강해지고 공동체 기반 기관들이 신뢰와 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때 주거지 마련, 사업 확장, 성차별 해소, 그리고 가난 극복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Feed the Future의 성공한 사업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기적 사업에는 꾸준한 노력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성공한 사업들은 또 연구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협력을 중시합니다. 또한 수준 높은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미국제개발처의 게일 스미스 처장은 Feed the Future는 식량 안전 보장에 책임이 있고 이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나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각국이 한뜻으로 협력할 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